오늘 11월 15일 주일 설교 말씀은 웽 목사님께서 왜 우리는 복음을 반드시 선포해야만 할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오늘의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구절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로마서는 가장 위대한 책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데 그 가운데 로마서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은 로마서 전체가 가장 잘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하박국 2장 4절로부터 인용한 의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복음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 예언된 언약이 성육하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에 걸쳐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6장에서는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의 주제로 바울이 가졌던 복음 전파에 대한 부담 또는 책임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담대함, 또 세 번째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바울이라는 주제들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으로 복음 전파에 대하여 바울이 가졌던 부담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자신을 빚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빚진 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빚을 졌거나 신용카드 한도액을 초과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바울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나누어야만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을 빚진 자라고 했을까요? 다음에 두 가지 상황에서 여러분은 빚을 지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돈을 직접 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상황은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라고 하는 돈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이 두 번째 상황의 의미에서 자신을 빚진 자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복음의 빚을 진 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누구에게 빚을 진 것일까요? 계속해서 본문 말씀 14절을 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아멘. 어떤 이들은 현명한 자는 그리스인들을 가리키고 우둔한 자는 바바리아인, 우리말로 번역하면 야만인, 미개인을 가리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시대 때에는 세계가 헬레나이즈, 그리스화 되었었습니다. 세상은 로마의 통찰에 있었지만 로마 이전의 제국이었던 그리스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매우 중히 여기는 민주주의의 역사 역시 그리스도의 작품이었고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철학들과 수세기 동안 서구 문명을 지배해왔던 많은 예술품과 건축 디자인들, 이것이 바로 헬레니즘 시대의 작품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바울의 시대에 왜 그리스도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교양이 없거나 또는 야만적인 사람으로 취급하였는지에 대하여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바바로스라고 하는 미개인이라는 단어는 바바라는 소리를 음역한 단어로서 그들이 처음으로 외국어를 들었을 때 그 소리가 마치 바바라는 소리로 들렸던 것으로부터 유래된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16개국어를 그 이상을 구사할 수 있는 한 남자의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영어 이외에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등 그의 여러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재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귀에는 러시아어라든지 독일어가 꼭 바바 하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이처럼 미개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가진 바바는 그러한 소리로 인해 유래된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그리스인과 미개인 혹은 지혜로운 사람과 우둔한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들만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는 구원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 두 가지 유형만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백인이시든 흑인이시든 황인이시든 적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갚아야 할 빚, 즉 복음의 빚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구원에 이르지 못한 모든 이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A.B. 심슨의 말을 인용해 봅니다. 기독교인인 우리는 모든 이들에게 어느 곳에서나 그리고 언제나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나눈 것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빚진 자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것이 크리스찬의 의무임을 배웁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담대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준비되었다라는 의미의 ready라는 단어가 쓰여있는데요. 이것은 그의 열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2주 전에 미션 컨벤션에서 이 복음에 관해 나누었는데요. 복음이란 그리스도에 관한 그리고 그분의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완전하시고 죄 없으신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메시아 되시고 세상에 유일하신 구세주시라는 진리를 말하고 있기에 이 복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또 복음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것이다 라는 의미는 이 복음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심으로 죽으셨다는 것과 그 이후에 부활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을 나누는 것에 관하여 저는 여러분과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조금 더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고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세상과 우리들의 죄, 즉 과거와 현재 미래를 포함한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으며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를 범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미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죄의 삯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대가인 죽음을 대신 치르고 죽으셨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죄와 같은 단어는 이 현대사회에서는 매우 꺼려하는 단어입니다. 누구의 기분도 상하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죄라는 단어를 언급하려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죄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나눌 때 죄와 그의 대가를 언급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의 사함과 영원한 지옥불에서의 구원받기 위해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결코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거짓말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거짓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음을 저지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여자를 탐하는 마음만 있다 하더라도 이 간음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다면 무언가를 훔친 적이 있으십니까? 살인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이미 살인을 저지른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예라면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신다면 여러분은 거짓말쟁이고 간음한 사람이며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한 것입니다. 저 또한 거기에 속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는 모두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분께서 구원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모든 이들에게 이 복음에 관해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 빚진 자와 같은 마음이었고 또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담대함이 있었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울과 같이 행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바울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때때로 믿는 우리를 어리석거나 바보스럽거나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미신을 믿는다고 여길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취급당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주일날에만 우리 교회에 와서 음식을 달라고 했던 한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음식만 먹으러 오지 말고 예배도 함께 참석해보자 라고 제안했을 때 그는 이렇게 반응하였습니다. 교회는 참 바보스러운 곳이다. 즉 교회는 그 남성분은 우리가 설교하는 그 내용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많은 무신론자들은 기독교나 복음이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생각에 한 사람이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 죽고 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는 이슬람교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천은 세 명의 신을 믿지만 우리는 한 신만을 믿는다. 저는 그에게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 설명을 했지만 결국 조롱만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 혹은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 혹은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저 그 복음의 내용만을 부끄러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본문 말씀 1장 16절에서 18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네 가지 이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16절 전반부에 기록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복음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그리스도로부터 기원되거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16절 후반부에 언급된 복음의 본성입니다. 그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말로 복음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거나 변형시킵니다. 저는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 삶이 변화된 사람들의 간증을 수없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마약 중독자였고 술 주정뱅이였으며 도둑들이었고 심지어 살인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이제 그들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는데 쓰고 있고 그들 중 몇몇은 목회자로 또 선교사로 또 부흥사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속에서도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기독교인들을 탄압했던 다소의 사울이었고 삭개오는 이기적인 세리장이었으며 가늠하다 붙잡혔던 여인 또 부도덕한 삶을 살았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가다라 지방의 귀신 들린 자 등이 바로 그 예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죄악의 속박과 사단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식을 배우는 교육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과학으로 또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정치 또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그 범주 때문이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유대인들에게라는 것은 또 또한 종교인들을 위한 것임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와 현재 유대인들 모두 극도로 종교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몇 년전 예루살렘에서 한 거리에서 복음 전도자가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리 위에 젊은이들과 노인들 모두 끊임없이 그에게 침을 뱉었는데요. 그들은 그 설교자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은 잘못된 대상들에게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도덕적이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인즉슨 그들은 자신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종교적이고 옳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 유대인들에게도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들의 율법으로 그들은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라는 뜻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지 간에 복음은 모든 이들을 위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마지막 이유는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말씀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설교 시작 부분부터 말씀드렸듯이 이 구절은 하박국 3장 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구절은 또한 마틴 루터를 구원의 진리로 이끈 구절이기도 합니다. 마틴 루터는 젊은 시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선행을 행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로마 카톨릭 수도사였지만 결코 자신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서 괴로워하였습니다. 어느 날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구절을 발견하였고 그는 그 말씀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종교개혁에 불을 붙입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구절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기에 아무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1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 속의 내용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고 충격적이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방금 나눈 것과 같이 죄의 삯은 사망이기에 죄를 지으면 죽음을 맞이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온 인류가 죄악에 빠졌기에 바울은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에서 알 수 있는 더 안 좋은 소식은 우리 인류가 밝히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끊임없이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홀드는 거부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죄라는 단어 외에는 하나님의 분노와 화와 같은 단어들 또한 많은 이들이 언급하기 꺼려하는 말들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은 우리들은 이런 단어들을 언급하는 일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죄악과 하나님의 진노와 같은 이런 개념들을 언급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 인간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치러야 하든 또는 그 값을 치르신 그분을 의지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집니다. 많은 무신론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왜 예수님은 다른 이들을 위해 죽으셔야만 했을까? 죄가 그렇게 나쁜 것인가?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그냥 용서해 주실 수 없을까? 이런 주장들이 얼핏 듣기에는 꽤 논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그에 대한 답은 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설교하러 오는 길에 스피딩 티켓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나의 차를 세우고 또 5,000불의 벌금을 내게 하고 또 저는 법정에 출석까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에 나갔을 때 판사가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고 그냥 보내주기로 했다면 그는 훌륭한 판사입니까? 그는 인정많고 동정심 많은 자비로운 판사일지 모르지만 정의롭고 올바른 판사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재판석에서 내려와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지갑을 꺼내어 저를 대신해서 벌금을 내고 저의 죗값이 치루어졌다고 선언한다면 그것은 또한 다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는 인정이 많기도 하고 의롭기도 한 재판관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감당하게 하셨고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벌 대속이라 불립니다. 그러한 십자가에서의 희생을 통해 인류를 향해 18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노하심은 누그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를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셨나요? 우리 바울이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또한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웠고 또 우리도 역시 그래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또한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설교를 통해 우리 모두 복음이 무엇인지에 관해 더 잘 이해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감과 담대함을 키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설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